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탱크와 미사일 등 약 22억 달러어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에이브럼스 탱크와 허큘리스 군함전차, M2 중기관총, 그리고 휴대용 방공무기인 스팅어 미사일 등이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도 이날 해당 사항을 통보받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회가 동의하면 그대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당국은 보도자료에서 타이완은 군사 현대화와 방어력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무기 판매는 타이완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이 같은 미국의 조치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총통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진정한 감사를 미국 정부에 밝히고 앞으로 방위 투자를 계속 가속해 미국 등 비슷한 이상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안보 현대를 심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이에 강렬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하면서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대럭 대사를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호하거나 좋게 여겨지는 인물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대럭 대사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발생한 영국 외교 문서 유출과 관련해 사실상 대사의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만찬 행사에도 대럭 대사의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대럭 대사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국 외무부에 보낸 이메일 보고서들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대럭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돼 있다고 주장하고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이고 무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영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지난달부터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 주례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송환법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번 송환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적 추세와 민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발생했다며 송환법 개정 작업은 물론이고 조례 개정안 자체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법회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여기서 반복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그동안 추진한 조례 개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에도 형사 피의자 등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홍콩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중국의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이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와 조지아를 잇는 항공 직통 노선인 운항이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크렘린궁이 최근 예고한 직항편 폐쇄가 이날 공식 발효됐다고 전하고 러시아 항공사 6곳, 조지아 항공사 1곳이 운영하던 10여 개 노선이 멈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지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러시아 시위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보복 조치입니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등지의 시민들은 세르게이 가브릴로프 러시아 의원이 최근 조지아 의회를 방문해 의장석에서 연설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이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러시아 정부는 현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직항 노선을 폐쇄하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합의에서 제한한 우라늄 농축한도 3.67%를 넘긴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이사회에서 현장 사찰단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검증했다고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이란이 어느 정도 우라늄을 농축했는지 언급하지 않고 상한을 넘어섰다고만 말했으나 관련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농축도를 4.5%로 사찰단에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 차단 문제를 놓고 중국, 러시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국제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춘 두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북 실무 협상이 이달 중순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서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부터 황해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속에서도 미국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 차단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 초과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영국, 일본 등 26개 나라가 서명한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 북한이 연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추가 공급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서한에서 북한이 지난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양의 석유를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의 주장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의 요구에 보류를 걸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지난 5월 한 달간 3,000톤가량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미국 측 의원이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북한의 돈벌이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비핵화까지 제재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금융제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은 8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 USIP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숙련된 북한 요원들이 많은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at includes attacks on financial institutions, attacks on cryptocurrency exchange.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통한 돈 세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라인 알브란트 위원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자 북한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 제재 완화 발언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제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401조와 402조를 상기시키며 미국 법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해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ections 401 and 402 allow for the temporary suspension and the ultimate lifting of sanctions once North Korea accepts
transparency. 투명하게 수용해야 일시적인 제재 중단에서 시작해 제재 해제를 허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의회 내 강경한 대북 기류는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금융 체제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 수권 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하고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리드 액트가 상원에 재상정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신미 안보센터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의회의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Democrats. There's also a number of members who have staked their claim on this issue and who are very serious about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경한 의원들과
big
큰 비핵화 조치와 큰 양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아주 많고 북한의 많은 조치들은 모두 검증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작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작은 양보를 허용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과정들이 풀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니얼 워츠 전 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의 첫 단계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돼야 할 것이고 이후 스냅백 조항이 빠르게 가동될 수 있는 특정 분야 제재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이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현금 유입을 막는 조치들은 완화해선 안 된다고 워츠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But at the end of the day, if North Korea, if all of its avenues to access hard currency are blocked and those sanctions
워츠 국장은 북한의 현금 접근이 모두 막히고 관련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가령 연료 수입이 가능해도 북한은 지불할 돈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하원이 두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에 각각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최근 이 법안을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재 조치로는 자산 동결 외에 미국 내 차명 계좌 혹은 환 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민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 액트는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도 포함돼 지난달 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추진됨으로써 의회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하원은 지난 회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원 본회의 표결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또 한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실제 법안 상정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대북 외교 지속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 배정 조항 포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셔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회의 인식 조항으로 외교는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이나 동맹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동맹국과 협력해 확실한 방어와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계속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최종 법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은 로칸나 의원 등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칸나 의원은 또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해 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조항을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이 추진하는 W-76-2 핵탄두 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북한의 비핵화 검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상원에서도 추진됐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돼 상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친 뒤 의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합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을 활발하게 이어가면서 이들 두 나라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관측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제재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제재 이행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을 눈에 띄게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5월 3천 톤이 넘는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공급한 양만 해도 이미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75%에 달합니다. 또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에 2억 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대북 교역량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해 두 나라가 의도적으로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당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동美方显示灵活与朝方相向而行，包括适时缓解对朝鲜的制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밝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의했기 때문에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바라보는 제재와 이들이 생각하는 제재의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there is not a consensus at the moment about the best way to manage the role of sanctions in encouraging a positive process on the nuclear negotiation.
제재의 역할을 잘 관리하고 핵 협상의 긍정적인 과정을 고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특히 제재 이행의 강도를 놓고 입장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question then is where's the line between legal responsibility and their own political view of the best way to manage the current situa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to get success in getting 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법적 책임과 정치적 견해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현재 상황을 관리해서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제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며 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 제재는 중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In fact, I don't think the sanctions had much impact at all until 2017.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제재 이행에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for all of us to keep everybody on board with them. China has to keep on board and I'm sure politically it's difficult at times to do that.
정치적 문제로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과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제재는 북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것이 목표인 만큼 관련국들 사이에 이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북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는 11일 독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도훈 본부장이 9일 독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북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장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독일 간 김에 그 비건 대표하고 만나서
이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을 가져올까,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실무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조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고 본다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만남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판문점에서 2주 내지 3주 내에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폼페오 장관이 7월 중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본부장은 오는 11일 베를린에서 비건 대표와 회동합니다. 이 본부장은 미북 협상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 달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본부장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도 8일 보도자료에서 이 본부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을 방문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EU 주요국인 독일 측과 남북미, 미북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미북 실무협상은 정상회담 확정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이런 변화만으로는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올해 말로 대화 시한을 못 박은 점이 북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8일 VOA에 조만간 개최될 미북 실무협상은 정상회담 확정 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앞서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 이전의 실무협상과는 형식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적인 결정권이 있는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고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간격을 좁히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Until we get a better indication.
리스 전 실장은 과거에 실패한 협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과 불가역성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표명할 때만이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Really good question. If they stated...
싱가포르 회담에서 검증과 불가역성을 뺀 채 서명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결정권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표명해야 북측 실무진도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이전의 협상은 단순한 정상회담 사전 준비 차원에 한정됐었다며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과거 두 차례 톱다운 방식이 실패한 배경에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며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한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whether North Korea actually will negotiate on substance.
그러면서 시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측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반드시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북측 협상단에 오히려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there is a real deadline.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VOA에 협상 시한을 넘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지는 등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missile test, a nuclear test, well, then that'll just...
클링너 연구원은 곧 재개될 실무협상이 교착 국면 이후 첫 실무회담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의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며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없이는 성과 도출에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국무부가 극도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도전 등에 직면해 미, 한일 세 나라 간 밀접한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양국 간 혹은 삼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의 직면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고 한국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신뢰관계,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 발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에 북한 유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항상 세 나라의 상호관계와 3자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의 북한 유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최근 갈등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꿔놓지는 않겠지만 3국의 대북 공조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간 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 대표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it's affected our policy or our statement of our goals, but I think it does reduce the likelihood of success of achieving those goals.
양국 갈등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성공적인 비핵화의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사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강력히 결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전처럼 3대 3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limits as well as to what Russia and China can do for North Korea. For example, obtaining a lifting of UN sanctions would require the cooper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며 특히 북한이 원하는 UN 제재 해제는 미국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 역시 한일 갈등이 미국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장기화하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at certainly makes it harder to kind of put forward a united front on whether it's North Korea policy or deterrence measures or other types of things.
한일 갈등은 대북 정책이나 억지력 측면에서 3국이 일관된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갈등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already South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North Korea policies. And so I don't think it will add much to that problem. You know, Japan has made very clear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talks with the North.
한국과 일본은 이미 서로 다른 대북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북 대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하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Historically, we've done a lot of that. I just don't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ell positioned to do that. I think it's a long-term problem right now.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일을 잘 수행할 입장에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한일 갈등이 장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프 연구원도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는 회의적이면서도 미국이 최소한 한국과 일본 사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y are an effective mediator per se, because I don't think we want to be in a position of choosing sides or passing judgment, but I think we can definitely facilitate communication.
동맹으로서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당사국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더 긴밀하게 소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8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할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at's why I'm pleased to announce today the formation of a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 인권선언에 근거해 자신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세계 전역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기구들이 본래 임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ime is right for an informed review of the role of human rights in American foreign policy.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에 관해 정보의 바탕을 둔 검토를 할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인권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와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했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전쟁 포로와 미군 유해 문제만 담겼을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전년도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셜티 대표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위원회를 신설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에 다시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m hoping that refocusing attention on that will make it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핵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다시 관심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새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다시 관심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새로운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미 정부가 북한 인권 이슈까지 조금 더 중요시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새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불법 구금시설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중에 경제개발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새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is commission is it certainly doesn't seem likely to provide any guidance or any direction on North Korea.
새 위원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출범 이후 2년 반 넘도록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에 관한 새로운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새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unfortunately, right now, I don't think that this kind of exercise is something that will strengthen the U.S.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국의 힘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들의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재정 긴축과 대북 제재가 북한을 불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건 북한 경제의 잠식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 하에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발표한 긴축 통화와 제재가 북한을 불황으로 몰아넣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경상수지 악화에 주목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5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9억 3,200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무역 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점으로 밀어볼 때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제재로 인해 막힌 석유 수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불법 환적으로 석유를 들여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소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y're using their dollars to bring in the fuel oil, which they desperately need. But in the process, so they're getting fuel oil, but they're losing the dollar. It's not really a sustainable.
북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석유는 불법 환적을 통해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달러를 잃고 있고 이런 상황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결국 개방 경제, 나아가 과거 한국식 개발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So they better understand the trouble that South Korea was having and the solution and how America helped solve their problem. But mostly they did it themselves, but the U.S. helped a lot. And that's what I'm arguing is that's what they need now.
과거 한국이 지녔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이 도와줬던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렸으며 핵무기야말로 북한을 해치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That the nukes are really hurting their security and giving them up in the right way with reforms.
앞서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며 앞으로 협상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의 협약 체결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연철 장관은 최근 판문점 회동에서 확인된 미북 간 상호 신뢰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간의 접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춤하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미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3주 안에 실무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제안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짧은 시간 내에 결단을 내리면서 하루 만에 성사된 이 극적인 만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향한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새롭게 조성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이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은 미북관계와의 선순환적 진전으로 이어져 비핵화 협상의 성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 5만 톤과 관련해 세계 식량 계획 WFP와의 실무 협약 절차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인하기 전 단계로 WFP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협약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지난주 WFP와 협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WFP는 현재 북한의 쌀을 운반할 선박 수배와 수송 경로, 제재 면제 논의 등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산 쌀 5만 톤은 도정과 포장 작업을 거친 뒤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포대에 실려 북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한편 추가적 대북 식량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다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66%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만큼 수량이 평년에 비해 적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현철 장관은 지난달 19일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WFP를 통해 한국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WFP에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쌀 5만 톤 정도를 보내는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시간이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9월 안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쌀 5만 톤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미화 1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요리사 크리스 채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식당에서 일한 지 6개월 만에 유타주 최고급 호텔 주방으로 들어간 크리스 채 씨. 2년 반 만에 오븐 앞에 설 만큼 실력을 쌓으며 인정도 받았습니다. 요리를 하는 재미만큼 조금씩 올라가는 월급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갑갑함도 매일 일터에서 쌓아가는 만족감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생기게 되는 갈등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랜다메카 음식을 어쨌든 많이 그 중시하거든요. 이게 일주일 전에 음식 같은데 이미 지져놓은 게 일주일 전에 캔디가 메인 키친에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셰프가. 근데 그럼 그때 멕시칸이 온 지 한 6개월 됐을 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때는 내가 다 가지고 나가서 하고 하니까 그놈이 아무 소리도 못하던 게 조금 숨이 돌아지니까 조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또 뭐 그렇게 콧대가 높아지니까 좀 거만해지기도 했고. 그래? 냄새 맡아봐. 냄새 나는데 이걸 내보고 해서 내보내라고? 그럼 내가 한 걸로 해서 내가 책임지는데 네가 해라 해도 나 못한다. 그래? 넌 네 말 안 듣겠어? 내 말 안 듣겠으면 넌 가라. 그래? 오케이. 난 이거 안 한다. 가라고. 가지. 가겠다. 내 왜 이긴다? 네 밑에서도 일하네. 이랬지.
5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최 씨. 상황이 어찌 됐든 최 씨는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제 너무 거만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도 돌이켜 볼 수 있었고. 나를 또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가지고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을 또 조금 낙하다기보다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네.
쉽게 일도 그렇게 때려치우는 게 아니구나. 내 배짱이 요즘 내 살아가지고 내 그저 그 북한 개똥 자존심에 그렇게 살아봐야 필요도 없겠구나. 다시 일자리 찾아서 비도 다 열려.
북한 정신으로 일했지만 북한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경험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조언을 해도 해준 그분한테 진짜 감사하고.
한국 분이요?
지금도 그냥 그분이 감사하고. 내가 어쨌든 거기서 내가 고생을 함으로써 당당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되니까 그게 참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머저리처럼 일했던 바보처럼 거기서 뭐 1년을 살았던 그게 내 때는 그 도를 닦는 시간이 됐으니까.
당시 5년에 가까운 시간은 미국에서 첫 장을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5년 만에 홀로 구직 활동을 하게 된 최 씨. 한 달쯤 지나 지금의 직장을 찾게 됩니다. 이 호텔로 들어오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경력보다 현장에서의 일 처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 필요 없잖아요. 누구나 봐도 인정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일을 해봤을 때 사람 보면 그게 기본이지. 현실이 기본이지. 무슨 내가 뭐 암만 어디서 몇십 년 일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지. 어떻게 일했는가가 중요하지. 말이 필요 없어요. 뭐. 그리고 좋은 게 미국 비즈니스 시스템들이라는 게 음식이 거의 달라도 거기서 거기랑 말이야. 거기서 거기 내가 방식을 알고 기초만 이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해서 빠른 길만 하면.
일의 성격은 매 한 가지지만 업무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옮겨와서 너무 쉬운 게 지금 미국에 허리라는 게 뭐 거의나 다 그저 이렇게 블랙버스트는 공통이 아니에요. 베이컨, 소세지, 그런 블랙스, 뭐 전부 뭐 과일, 통일이잖아. 점심 메뉴가 조금 다르고 저녁 메뉴가 조금 달라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수천 명이 먹을 음식이 필요했던 전 직장에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규모가 작지 않지만 이전에 비할 게 아니라는 건데요.
내가 갔다 막 크리스마스 당시 기분 같은 때는 한 3천 명, 블랙버스도 3천 명, 점심 3천 명, 저녁 3천 명 상상해. 어마어마. 그렇게 하던 게 여기 오니까 파티 있어봐야 100명. 막 일은
쉬어지셨네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때요?
근데 뭐 내가 좀 말이 서로 깊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관계까지는 없잖아. 그렇지만 뭐 부담이라거나 뭐 내가 뭐 머릿속에 이런 건 없잖아. 불편하지 않고 뭐 내가 하기 싶은 대로 하고 그럼 된 거죠. 지금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다 편해요 지금.
그러나 이렇게 편한 시간도 거저 주어진 건 아니었다고 말하는 최 씨.
처음에 왔을 때 지금 하는 세포도 내가 와서 바뀐 사람이거든.
네.
바뀌었는데 말이 자꾸 이렇게 빡킹하고 빡킹 셰프 막 이런 말. 되게 싫은지.
일하는 동안 주방장의 욕설이 듣기 거북해 직위 고하를 떠나 야단을 쳤습니다.
말은 안 통하니까.
한국말로.
야단 쳤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사까지랑 막 올라가더라고. 왜 소리치냐고. 아니 I'm done English. I'm there English. You know.
영어는 못하지만 욕설은 알아듣는다. 누구에게 하던 너무 심하게 자주 욕을 하니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회사 측에 했고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셰프는 지금까지도 절대만 그렇게 안 한다. 그때
고쳐진 거예요. 고쳐진 거.
그렇지. 근데 원래는
크리스 최 씨는 이 호텔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세상도 넓은데 일자리들이 이렇게 바꾼 것도 내 참 잘했구나. 그럼으로써 또 경험 하나 또 잡을 수 있었지 않나. 그냥 지금도 그랜드아메리카에서 일했다면 세상이 그 안에서밖에 일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잖아. 거기서처럼 일 안 하고 여기서처럼 편안해도 그것만 더 보수는 더 많이 받고 일은 더 편하고 베네핏은 더 좋고
여기가요?
더 좋지? 모든 게 더 좋아요. 더 모든 게 다 더 높고 근데 그랜드아메리카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니까
호텔 주방에 걸린 업무 일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열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쉬고 하열부터 토요일까지.
송, 쿡, 투. 7시부터 3시까지. 몇 명인 거예요, 총 여기서?
14명이네.
14명의 요리사들이?
아, 요리사는 11명이네. 이거는 디시워시고.
이거는?
이건 지금 점심이 직원들.
아, 직원들 점심?
직원들 밥을 내고.
2010년 11월 미국에 난민으로 온 크리스 최 씨는 이 호텔의 헤드 프랩쿡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크리스 최 씨의 마지막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남북전쟁 당시 중간에 위치해 있던 메릴랜드주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1년 7월 9일 닉슨 대통령 시절 미국의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키신저 보좌관은 이틀 동안 중국에 머물며 저우 원라이 중국 총리와 회담한 결과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획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양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중국 또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날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개월 후 1972년 2월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중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의 회동은 미중 관계는 물론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의 1972년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주계 장막을 걷고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됩니다. 2002년 7월 9일. 아프리카연합이 공식 출범합니다. 아프리카연합은 55개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국제정부 간 기구입니다. 아프리카연합의 전신은 아프리카 단결기구였습니다. 1963년 설립된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르완다와 콩고, 소말리아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아프리카연합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9일 아프리카의회와 중앙은행의 설치, 단일통화 도입 등을 목표로 아프리카연합이 공식 출범됩니다. 아프리카연합의 초대 의장직을 맡은 타보 음베키 남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아프리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2002년 7월 9일 출범한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대륙이 가난에서 벗어나 민주화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연합의 본부는 이디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